다시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저녁 시간 저희들이 또 모여 예배를 드리며 구약성경 모세오경의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성경을 다 읽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신명기 성경을 또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읽는 것이 다 유익하고 또 부족한 종이 바르게 몇 마디라도 바르게 잘 설명하고 함께 묵상해서 우리가 아는 진리이지만 또 복습하고 기억하고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좀 더 알고 보충하고 온전케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라가는 참 제자들이 되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부족한 종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성도들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이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대로 이곳에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함께 계셔서 역사하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참여한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신명기 5장 1절부터 21절 절반쯤 됩니까? 21절까지 십계명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내용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의 내용이 처음 나왔고 이제 신명기. 신명기라는 책은 말 그대로 신명이라는 말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처음 주신 역사와 그 율법의 내용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제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죽을 것이니까 마지막으로 유언적 율법 강론, 성경 강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명기고 그래서 신명기에 이제 5장에 그 내용이 다시 반복되고 또 요약이 되고 혹은 보충할 것은 보충되고 할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1절부터 몇 절을 읽어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오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러면은 여기에 5장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부터 이제 6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이 이제 모세가 율법을 증거하면서 먼저 십계명부터 얘기하면서 율법을 좀 강론해 나가는 셈이죠. 그러니까 5장부터 28장까지인가가 율법의 재강론의 내용입니다. 이제 29장부터 되는 언약을 다시 재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 지금 십계명을 비롯해서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율법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나오는 모든 율법들을 재강론에 다시 요약 정리해서 신명기라는 한 책 속에다가 다시 재강론하는 것이니까 그 내용을 잘 듣고 배우며 지키고 행해야 했습니다.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 율법은 행하는 것이죠. 생활 규칙입니다. 아, 물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뜻이 깊은 뜻이 있고 그러나 실제로 주시는 것은 생활 규범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호렙산은 시내산과 같은 산인데 호렙산이라고 하고 시내산이라고도 하는데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주신 율법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 그렇게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언약인데 이 언약인데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은 이스라엘 처음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세들이지 않습니까? 20세 이상의 그런 당시에 20세 이상 되는 60만 명의 군인들과 같은 그런 남정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죄한 것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죽고 20세, 그때 20세 이하, 19세부터 나이가 들어서 40년 후니까 40살 더하기 19 하면은 59세가 되네요.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59세.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59세가 제일 나이가 많은 때에 그 59세 이하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모세 할아버지가 120세 된 모세 할아버지가 120세 맞죠? 120세 된 모세 할아버지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율법을 성경을 강론한 120세인데도 신명기 끝에 가보면 모세가 힘이 쇠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대단하죠. 120세인데도 그 많은 무리들 모아놓고 성경을 강론했다고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고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웠다. 아니, 열조와 사실 세운 것이죠. 그러나 열조들은 다 죽고 지금 여기에 남은 이세들 여러분과 곧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것과 같으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은 시내산 언약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의 이스라엘 이세들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과 같습니다. 시내산 언약이나 모압 평지에서 지금 29장에 가면 언약의 재확인을 할 때에 그들이 여인들도 어린아이들도 다 모여서 언약을 하나님 앞에 언약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세들과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여기에 특별히 이 십계명을 말씀하면서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특별히 십계명만큼은 그 다음에 그들이 두려워서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지 말게 하세요. 모세여 당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말씀을 받아서 좀 전해주세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이 하늘의 시내산 꼭대기에서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아마 우렁찬 음성이겠죠. 모세야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그러고 내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쩌렁쩌렁하게 온 산을 울리면서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긴장하고 두려워서 더 이상 이제 말 우리가 들을 테니까 모세여 당신이 받아서 전해주시오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십계명까지는 하나님께서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6절에 그러면서 십계명의 내용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잠깐 5장 22절 21절을 넘어가서 22절을 넘어가 보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이 모든 말씀은 십계명이죠. 21절까지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 말로 큰 음성 우렁찬 쩌렁쩌렁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게 분명하죠.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십계명을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2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께서 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신 것은 드뭅니다. 예, 드물어요. 그러나 이렇게 시내산의 언약 때에 하나님이 친 음성으로, 특별히 십계명을 친 음성으로, 9장 10절에 잠깐 넘어가 보면은 9장 10절에도 모세는 다시 회고시키기를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이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십계명의 두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다. 아, 우리 하나님의, 그러니까 십계명의 원본의 판은 하나님의 필체로 쓰여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쓰여주시고 너희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또 나왔습니다. 산상의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이 십계명이다. 10장 4절 한 절만 더 보면 10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5장으로 돌아가지만은 지금 신명기에 모세는 이 말을 하면서 몇 번 지금 거듭해서 5장 22절부터 24절, 9장 10절, 10장 4절에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친 음성으로 주신 내용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해서 반복하니까 강조된 것이 분명하겠죠. 7절, 오늘 본문 5장 7절 돌아가서 보십시다. 나 외에는,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자라고 말씀한 후에 나 외에는, 혹은 영어성경들은 그냥 내 앞에는, 원문은 나 외에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 같은데 내 앞에, 그렇게 영어성경들은 한결같이 번역했습니다. 내 앞에.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의 구절하고 원문은 같아 보이는데 내 앞에 위하는 신들, 우리는 위하는 신들 이렇게 했는데 원문의 뜻은 엘로힘 아케림이라는, 아케르라는 말은 다른 그런 말이니까 다른 신들,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다른 신들을, 그러니까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계명이죠.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1계명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내용입니다. 우주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온 우주에 지금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니까 지구 외에 저 별에도 생명체가 있는가, 또 지구의 비행기들, 비행물체들 말고 UFO 같은 그런 미확인 물체가 떠다니는 것 같은데 그것이 혹시 우주에서 온 우주인의 비행체는 아닐까, 관심들이 많은 것 같죠. 그런데 여하튼 온 우주에, 이 지구와 온 천계, 굉장히 넓은 이 온 우주에 영원 자존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계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대단한 진리죠. 대단한 선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죠. 그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사야 45장 5절에도 이사야는 똑같은 말씀했죠.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것이 십계명 1계명입니다. 나 외에, 내 앞에 다른 신들이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리는 온 세상의 창조자와 섭리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영원 자존하신, 여호와라는 말은 영원 자존하신 자라는 뜻이라고 이해되는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있다, 나는 있는 자라, 누가 있게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있는 자라. 그 말은 스스로 있는, 스스로 있다는 말은 바로 그분이 영원하신, 모든 피조세계는 시작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시작이지만은 창조자 그분은 시작 이전에, 그건 영원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자존, 영원 자존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 섬겨한다. 18절 넘어가 봅시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2계명, 제2계명은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형상화, 하나님을 어떤 형태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피조물의 형태로 형상화하지 말라. 하나님을 형상화한 모든 신들, 그것을 우리는 보통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이방 종교들은 그 신을 형상화했습니다. 신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를 섬깁니다. 우리가 가까이에 보는 불교라는 종교도 보면 거기에 부처를 하나 아주 어미하게 보이는 부처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그렇게 절을 합니다. 1000번 절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절하면서 섬기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방 종교들의 신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형상화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 모든 형상화한 신들은 우상으로 정죄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형상화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물질로 형상화되는, 물질은 하나님의 피조세계, 창조한 세계지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방 종교들의 신상들은 그러므로 다 우상입니다. 우상입니다. 천주교인들, 기독교랑 제일 가까운 기독교 뭐 큰 집이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은, 그러나 큰 집도 잘못된 큰 집인 천주교인들에게 마리아상, 천주교의 성당 앞에 늘 뜰에 세워져 있는 마리아상, 또 천주교인들이 그 마리아상을 아주 경건하게 둘러매고 또 행진도 하는 그 마리아상은 우상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교리가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듣는, 심지어 천주교에서 성인으로 초항되는 교회 박사라고 말하는 이는 마리아에게 아뢰지 않으면은, 마리아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추앙하고 있으니까, 또 교황들도 마리아에게 온 세계를 그에게 바치고 있으니까, 그것은 마리아는 그냥 일개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신적 존재와 같다. 모든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기도를 듣고 복을 줄 수 있고 구원을 줄 수 있는 자이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상이다. 마리아상을 세워놓는 것은 일종의 우상숭배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 대신에 가치를 두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돈은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긴다면 돈은 그들의 우상이다. 그들은 하나님은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나 돈에 대해서는 그들이 큰 가치를 두고 있으니 돈이 우상이 됐습니다. 혹은 육신의 쾌락이 우상이 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식인들 중에는 인간 자체가, 인간이, 인간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휴메니즘입니다. 인본주의, 인간주의라고 할지, 인간이 최고다, 최고의 가치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인간의 우상입니다. 인간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섬기지 말아야 된다는 이 말씀은 매우 우리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매우 의무감이 있는, 의무감을 주는, 의무가 되는 그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기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노여워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투라는 것은 나만 사랑해, 나만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투라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는 부부 관계에서 가장 잘 느끼죠. 아주 친한 친구 관계도 느낄 수는 있지만은 나랑 참 절친인데,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나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하고 친해지면 괜히 질투심이 좀 생기기도 하지만은 그런 경우는 그래도 조금 드문 경우일 거고, 부부 관계는 분명하죠. 부부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데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돌리고 마음을 주면 질투가 생깁니다. 그와 똑같은 이치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한 너희들이 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정로고 바른 길이다. 그런데 이것을 이탈하면 안 된다고 의무를 우리에게 지어줍니다. 그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면, 헛된 우상, 신이 아닌 것을 신처럼 섬기는 잘못을 범하면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리겠다. 무서운 경고죠. 너는 죽는다 정도가 아니라 너만이 아니고 자자손손 3, 4대까지 죽는다. 3, 4대 가면 다 죽어버릴 테니까요. 예? 자식이 죽고 또 자식이 자식이 있으면 손자가 죽고 증손자쯤 죽어버리면은 그 가문은 아예 죽어버릴 것이니까 4대, 10대, 20대까지 갈 것도 없어. 3, 4대면 그 가문은 끝장나버릴 것이니까 무서운 말씀이죠. 자자손손 내가 벌하리라, 그런 말씀이죠. 아,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는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깨닫고 온 우주의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창조자요 섭리자요 나의 구주이심을 바로 깨닫고 그를 섬긴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자자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연한 건데 복을 안 주셔도 우리가 하나님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섬기는 것이 인생의 정로일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11절 보십시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이, 라샤웨라는 말, 샤웨라는 말은 헛되이. 라샤의 망령 때이, 망령 때이 조금 어렵죠, 우리말에. 그냥 헛되이, 영어로는 in vain. 헛되이. 헛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혹은 헛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제3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는 생각 없이 마음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없이 그냥 헛되이 형식적이게, 심지어 농담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농담에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참, 제가 젊을 때 전도사 때군요. 그때 내가 어느 교회에 부임했을 때 전임 전도사가 그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농담을 하는 것을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그 농담을 내가 여기서는 하진 않겠는데, 그래서 와, 저렇게 경건하다는 사람이, 전도사가 저렇게 농담을 하다니.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나 기도할 때나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움과 진지함을 가지고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헛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이 죄가 됨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12절 보십시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제4계명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할 시간과 안식일을 지켜야 할 자들을 규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6일 동안 그들의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하고 제7일 하루를 하나님의 날로 거룩하게 구별하라. 하루는 몇 시간이요? 24시간. 하루를 온전하게 구별을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날에는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에게 속한 일하는 자들과 심지어 짐승들이나 손님들까지도 일하지 말고 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니 부모들이 해야 할 책임이 크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녀를 안식일 지키는 훈련을 시켰다면 자녀들이 저녁 예배에 다 빠지지 않고 다 나왔겠죠. 아, 부모들도 빠지지 물론 않고 저녁 예배도 안식일 속에 있으니까 예, 그렇게 다 나왔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할 이유로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본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 쉬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거라. 또 오늘 본문은 단지 그의 구속사역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었으니까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창조사에게 본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에 보충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안식일을 더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창조 세계 속에서만 사는 정도가 아니고 구속의 큰 은혜를 받았으니 구속의 은혜가 뭔데요? 우리의 일주일에 하루만이 아니고 일주일 전체를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생명 전체를 우리가 죽어야 할 지옥 갈 생명을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피 흘림으로 구속하셨으니까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는 우리의 전 폭을 나의 모든 시간을 나의 모든 생명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즐거이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안식일을 주일을 구별해서 지켜보라. 그렇게 아멘하고 잘 하겠죠. 16절 넘어가 봅시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제5계명은 우리가 아는 대로 부모 공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계명은 인간관계에 관한 윤리를 명한 6계명들 중 5계명부터 10계명 6개의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인간관계의 윤리는 가정에서부터 즉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 질서는 사회 질서의 기초이죠. 우리가 아주 쉽게 하는 말대로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 집에서 잘해야 바깥에 집안이 잘 돼야 그 사람이 사회생활도 정상으로 합니다. 사회의 문제아는 집안에서부터 문제아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교육의 문제가 그것이 학교교육이나 다른 교육보다도 우선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교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자녀를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것이 교육의 1차적인 책임 소재입니다. 부모 공경은 인간관계의 윤리의 기본입니다. 이 계명은 또 이것을 잘 지키면 장수와 복이 약속된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 되고 잘 된다. 복이죠. 잘 되고 장수하리라.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장수와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17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 6계명, 6계명은 살인을 금하신 내용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생명은 다 귀하죠. 사람의 생명이 귀하죠. 우리는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의 생명을 그것이 남의 것이든지 자신의 것이든지 간에 나의 생명도 귀하고 남의 생명도 귀하죠. 존중해야 합니다. 남의 생명을 죽이거나 자기 생명을 끊는 것은 죄악된 일입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존중이 여겨야 되지 내가 쉽게 마음대로 남 죽이고 내 생명도 끊어버리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8절 보십시다.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제7계명은 간음을 금하신 내용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정조에 관한 것입니다. 순결성. 사람은 자신의 정조 즉 성적 순결을 귀히 여기며 지켜야 합니다. 창조자 입법자 하나님께서는 성을 부부관계에서만 사용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사람이 죄악된 감정과 충동과 욕망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부관계를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미워하시는 죄악입니다. 그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매우 미워하신다. 19절 도적질하지도 말지니라. 제 8계명 8계명은 도적질을 금하신 내용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재산에 관한 것입니다. 개인의 사유재산권은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하며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그러므로 죄악입니다. 그것은 남의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고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남의 것입니다. 각 사람은 부지런히 일함으로 소득을 얻어야 하고 그 얻은 소득으로 먹고 살고 또 남을 구제하기도 해야 합니다. 20절 넘어가 보십시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제 9계명. 9계명은 거짓 증거를 금하신 내용입니다. 그것은 특히 사람의 명예에 관계된 것이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에 대한 거짓말, 이웃에 대해서 말하면서 저 사람 하지도 않은 말을 하거나 그 사람에 관계되지도 않은 말을 퍼뜨린다면 이웃에 대한 거짓말은 이웃의 명예를 손상시킵니다. 사람의 인격적 가치는 그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로 남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그의 인격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인격에 손상을 끼치는 일은 매우 악한 일로 간주됩니다. 악한 일입니다. 21절 마저 보십시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위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제 10계명. 10계명은 탐심을 금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들로 이웃의 아내를 언급하고 또 집, 밭, 남종, 여종, 소, 나귀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셨습니다. 그는 단지 사람의 악한 행동만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의 탐심도 정죄하셨습니다. 아직 도둑질하기 전입니다. 간음하기 전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이미 그것을 탐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은 죄다. 탐심은 곧 죄다. 탐심은 여러 가지 죄를 낳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족하는 삶,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자족이죠. 자족하는 삶, 즉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십계명.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 신약 성도들에게도 생활 규칙이 됩니다. 물론 그것은 구원의 길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심히 부패된 죄인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람은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의 생활 지침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 속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의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는 단지 4계명만 조금 해석이 필요해서 제가 4계명의 해석은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오늘 십계명을 전체적으로 볼 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영원하신 참 하나님이신 줄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만 섬겨야 하고 다른 신들이나 우상들을 인정치 말아야 합니다. 돈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현대적인 가장 큰 당면한 우상이 돈이니까 돈이 신이 돼 있으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다. 돈 사랑은 곧 우상 숭배와 같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부모님들이 자녀들 오늘 여기에 나온 분들이나 나오지 못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부모라면 여러분의 자녀들 태에 주신 생명 자녀들을 관리할 책임이 그들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여러분에게 큰 책임이 1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신약 성도들은 경건하게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그렇죠? 주일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온종일 지키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읽기를 힘쓰고 오늘 성경 몇 장 읽었느냐 아들아 딸아 성경 오늘 몇 장 읽었느냐 30분이라도 읽었느냐 또 듣고 배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 온라인 예배 요새 드린다고 저녁 예배하니까 먼데 사람들은 다 간다고 가서 아이고 좋다 그러고 주일 저녁 예배 빼먹고 온라인으로도 예배 듣지 않고 하는 자녀가 있으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너 망한다 주일날 너 딴짓하면 망한다 주일날은 안식일이고 쉬는 날이고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너가 직장이 멀다고 해서 가기는 가는데 가서 그 시간 꼭 예배드리라. 할 수 있는 대로 예배드리고 밤에 밤늦게 가도 갈 수 있으면은 다 가. 예, 갈 수도 있어. 만일 한다면은 힘만 있으면은 예, 할 수 있는 대로 가는데 일찍 가는 거는 왜 뭐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배 꼭 드리라. 꼭 드리라. 딴짓 하지 말라. 예, 주일날 테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있지 말고 어디 가서 뭐 예, 다른 데 가지 말아라. 그렇게 잘 챙기십시오. 제 마음 같으면은 다 예, 독후감 써내듯이 예, 독후감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지 설교 예, 설교 일, 들은 내용 설교 대지 다 요약 정리해 가지고 다 제출하라고 예, 모든 교인들 세례 교인들은 다 제출하시오. 주일날 성수일 하는지. 또 재직들은 자녀들이 믿음 생활 바로 하는지 다 못하는 재직들은 다 사표 내시오.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나와도 그것을 자제하고 예, 참 어려운 시대이지만은 우리들이 다 정신을 차려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멸망의 길에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행복이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부모 공경을 실천해야 합니다. 부모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윤리입니다. 물론 자녀 탈선의 문제는 부모 책임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어릴 때부터 엄하게 그러나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잘 키웠다면 자녀 탈선의 문제는 아니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뭐를 자녀 탓을 하겠습니까? 내가 잘 가르치지 못한 내 탓이지.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자, 같이 예배 드리자. 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요. 예, 기도하고. 그렇게 가르쳤으면 애들이 밥상에 앉아가지고 밥숟가락부터 뜨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밥상에 앉으면 먼저 손 들고 기도하려고, 기도를 해야 입에 들어갈 줄 알고, 그렇죠? 얘들아 모이자 그러면 성경책 갖고 와서 예배 드릴 줄 알고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줄을 알게 그렇게 교육하고 사랑해 주고 또 성경대로 책망도 하고 교훈을 했다면 그들이 바른 신앙 안에서 잘 자랐을 것입니다. 자녀가 삐뚤어지고 탈선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한다는 것은 부모가 잘못 교육한 탓이 클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예배 잘 안 드리면 안 된다고, 또 거역하는 것도 큰 죄라고, 거짓말하는 것은 너는 두 대 세 대 매를 맞아야 될 그건 아주 나쁜 죄라고, 욕하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은 그런 욕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바로 가르쳤다면 자녀들이 좀 반듯하게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부모 공경을 실천함으로 복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한테 대들면 너 복받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부모가 너 나 섬겨 그렇게 말은 하지 못해도 그래도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면 복되다는 계명이 나와 있는데 계명을 읽어줘요, 읽고. 너 계명을 잘 읽어, 읽어라. 내가 복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의 계명들, 여기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 계명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에 다 포함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의 생명도 정조도 재산도 명예도 귀히 여길 것입니다.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다. 우리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는 이 세상의 삶이 나그네 삶이요 우리의 고향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천국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 그랬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출생했을 때에 정말 벌거숭이 빈손으로 벌거숭이 몸으로 그냥 태어나는 것이 인간이라, 죽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빈손으로 죽어서 가는 것이 인생이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예. 수위 한벌 관한계라지만 수위도 관도 다 불태워지거나 썩고 마는 것이고 그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세상의 이 나그네 길과 같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인데,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족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나그네 길, 인생의 백년이라는 이 삶은 나그네 길인데 이것은 영속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왔다가 그냥 가는데 주님께로 갑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영원한 거주처입니다. 그래서 이 백년의 삶을 어떻게 살까 할 때 가치를 탐심, 욕심, 탐심에 두어서는 안 된다. 자족에 두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주십니까? 주시고 말고요. 광야에서도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처는 빼졌지만 거처할 것도 주실 것입니다. 노숙하라고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노숙하라면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처 머리 둘 곳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대궐 같은 집이 아니라도 됩니다. 그것이 성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게 주신 만큼 자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현실을 감사히 받고 자족하며 각자의 직업에 충실하고, 말을 좀 더 덧붙이면 그렇다고 게으르라는 말이 아니고 각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해요. 각자 직업이 다르니까 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아주 귀하게 생각이 됩니다. 네. 무슨 일을 하든지 직업이 무엇이든지 게으르지 말고, 아우 저 사람은 저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하네, 해봐도 거기서 별로 나오는 것도 수입이 없을 텐데 그렇게 보여도 열심히 하는 그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게으른 것이 보기 흉한 것입니다. 자족하면서 각자 직업에 충실하고 또 힘 있는 대로 선한 일에 힘쓰는 이것이 성도의 삶의 그런 방식이라고, 삶의 우리가 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부모 공경을 실천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자족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짧은 시간에 우리가 간추리며 또 요약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여 자족하면서 우리가 할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주께서 힘주시는 대로 선한 일에 힘쓰는 주의 백성으로 살다가 주 앞에 다 설 때에 참 잘했다, 참 잘했다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